장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볼 때, 하나님 성실함으로 이 말씀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섭취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될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규례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례, 오디넌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11장 2절에 보니까 규례들, 오디넌스 이즈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때 아, 최소한 두 개의 규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일곱 개의 규례로 만들어서 칠성내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하나의 규례는 아닙니다. 혼외성사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규례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도유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그런 성사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니까 지금 11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 이것이 로즈 서퍼 이게 성만찬이 아니고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 미사가 아니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명백한 규례로 되어 있고 그럼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겠냐 했을 때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침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규례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Baptist Distinctives, 그래서 침례교도들의 정체성, 그래서 BAPTISTS 해갖고 그한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두 개의 규례가 있고 두 개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카톨릭은 규례도 여러 개를 만들고 직분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는 두 개의 규례와 두 개의 직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 만찬이 있고 자기 만찬이 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다음 명칭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빵과 포도즙의 발효 여부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잠깐 조금 이 주의 만찬을 마무리 지어야 될것 중에 주의 만찬에 관한 어떤 관점 몇 가지를 조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시에 이 빵과 포도즙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화채설 그러니까 과일 화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과일 화채가. 저도 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화채가 뭔가 이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로도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로 미국 사람들도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자로 보니까 이제 화자가 이제 변화되다 할때 그런 거고 이제 채자가 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변한다, 몸으로 변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빵과 포도즙을 놓고 사제가 이걸 딱 축성을 하면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이 빵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걸 이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시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카톨릭은 이 성찬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받으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오토매틱하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때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마법처럼 딱 기도하는 순간에 마술처럼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삶과 피로 확 변해버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받아먹는 순간에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을 그것을 끝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예수님을 다시 죽이고 다시 죽이고 다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인 것이고 이것은 또한 마법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술사들 죽이라고 하셨어요. 마법의 행위인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해가지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한다.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피는 금하셨는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제 피를, 그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갖다 받아 마신다? 이것은 식인 풍습입니다. 이건 너무 여러 면에서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볼때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뭔가를 내가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성경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훼손하고 하는 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거기에 미사에 매번 참여할 때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에 칼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중세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중세의 사제가 어떤 사람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딱 잡아다 놓고, 너 내가 이거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해 안 변해? 저는 그건 안 믿는데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세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대단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화채설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 이걸 믿는 이 교리는 중세 같으면 이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 이것이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설. 이것은 마틴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빵과 포도즙 속에 그러니까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빵과 포도즙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의 빵과 더불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였던 이 루터가 지금 칼빈도 마찬가지죠. 순교하고 결혼한 이 카톨릭 사제였던 이 루터가 카톨릭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 가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한다. 솔라 그게 뭐죠?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걸 주장하고 나온 건 정말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건데. 그 서슬퍼런 그 교황권 밑에서 그런 것들을 반기를 들고 나온 건 너무 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바가 우리가 믿는 바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대단히 카톨릭적이에요. 그래서 루터 교회의 그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그 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요,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루터 교회의 그 교리 문답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카톨릭하고 대단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루터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빵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임재하신다. 대단히 뭔가 타협적이고 뭔가 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재하신다.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실제로 변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슷한 것으로서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이건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빵과 포도즙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카톨릭이 제일 심하고요. 그다음에 루터가 카톨릭과 좀 가까우면서 조금 다르고요. 칼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빵과 포도즙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안에 이제 임재해 계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칼빈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쯔빙글리가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쯔빙글리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게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상징이다. 이건 그냥 상징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 뭐를 이렇게 계실 수는 없다. 죽음에 대한 기념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빵과 포도즙이 뭐가 이게 뭐가 효험이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이 화채설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주의 만찬, 그 사람들은 성만찬이죠. 이 미사를 진행하고 나서 빵이 남았단 말이죠. 빵이. 미사를 진행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은데, 딱이 빵이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빵을 쥐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그 빵과 포도즙을 이 쥐새끼가 먹어버렸으니, 그러면 그놈의 쥐새끼는, 그러면은,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겠느냐?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죠. 아니, 심각하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채설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취지와 맞지 않게 그렇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억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제가 기도한다고 또는 목사가 기도한다고 심지어 교황이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이 빵도 빵이지만 이 포도즙이 남았을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포도즙.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사제가 다 이렇게 사제가 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다 중세 때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추측이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 좋은 샴페인, 좋은 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설이 있다.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제설, 상징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치빙글리의 상징설이 제일 가깝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야 만찬의 횟수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주야 만찬을 얼마나 자주 이것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논리적 근거를 봤더니 이것이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의 연속선상에서 행해진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은 1년에 딱한번 아니냐. 그러니까 주야 만찬도 1년에 한번 해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 중요한 걸 어떻게 1년에 한번 하냐. 모일 때마다 매번 해야 된다. 모일 때마다 매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형제교회, 브레드린에서도 이것을 제가 알기로 모임에서 이 모임의 중심에 만찬을 놓는 것으로 매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매번 하는 것이, 뭐 완전히 틀렸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하면서 그것이 큰 은혜가 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모범은 그럼 뭐냐는 거죠. 성경의 모범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날마다 모이면서 같이 빵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볼 때. 모일 때마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황이 좀 특수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곧바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무상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지연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성경들도 자꾸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간은 성경 자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금방 오실 걸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점점 이제 성경도 기록돼 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한 서신서들이 쓰여지면서 교회에 대한 청사진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주야 만찬도 이제 모임의 횟수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쯤에 보면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 그러니까 주야 만찬도 이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매주 했다고도, 요 당시까지도 매주 했다고도 뭐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은 주의 첫날에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이 모금을 이렇게 이제 해라. 그러니까 헌금의 원칙을 설명할 때도 이제 주의 첫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모이는 것에서 주의 첫날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가고, 그러면서 주의 만찬의 횟수도 이렇게, 이제 매일에서 이제 주 단위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조금 더 느슨해졌다고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만찬을 얼마만한 빈도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이 이제 1년에 한번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것이 조금 빈도가 약하고 왜냐하면 주의 중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인다 이런 보이는 문제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너무 또 느슨하게 해도 안될것 같고, 그렇다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이냐 할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지역 교회가 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모든 침례교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뭐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뭐 격주로 한 번, 어떤 교회는 뭐 분기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의 문제인데요. 이 자격의 문제, 누가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거냐를 놓고도, 이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 성사를 안한 사람은 그 참여를 못,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걸 먹어야 이게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제한을 시키면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일이죠.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제에게 철저히 이제 종속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횟수를,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이렇게 이제 제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에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지역 교회의 지체로 제안하는 교회가 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열어놓는 교회들이 있는 것인데 저희는 후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속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뭘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역 교회에 한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지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구원 간증을 공개적으로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부로 어떤 지체가 복된 소망 침례교회 공식적 지체로 더해 주셨습니다 하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과연 초대교회 때 그런 걸 거쳤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명백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절차 자체도 필요가 없었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이는 그 지역교회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것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요 지역 교회 갔다가 요 지역 교회 갔다가 이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제한시켰겠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편의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석 교인인데 3개월 이상 장기 불참하면 그럼 회원권을 준회원으로 낮춘다. 뭐 이런 어떤 규정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일이 그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주의 만찬을 제한한다는 것이 이건 너무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위적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사실 교회 내그 이제 회원으로 지체로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못 나오다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회원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지체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으로는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거 저기 뭐야, 이 명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죄 만찬을 제한할 수 있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다. 그걸 걸러내는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할 때, 바나바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할 때, 바나바,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그런 사람 지역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주의 만찬 참여 안 시켰겠냐.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믿기로는, 이 주의 만찬의 문제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모임의 그 당일에 이렇게,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열어놓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를, 이걸 칼로 나누듯이 그렇게 영적인 일인데 이거를 어떤 육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칼로 나누듯이 나누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26절, 11장 26절 말씀대로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또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또 29절 말씀대로 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정죄를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주의 만찬을 가졌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음으로써 자기를 위해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익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주의 만찬의 문제를 조금 마무리 짓고요. 31절서부터 보면 이제 판단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정죄받을 죄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갚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죄의 빚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회개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이 아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보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회개 보고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배려죠, 배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이제 쭉 배려에 관한 말씀을 쭉 하는데 그것이 정점이 어디냐? 13장의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배려라는 말로 이렇게 다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경우에도 이것이 자기 만찬이 되지 않도록 이걸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시장하거든 그런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울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그 청사진을 이제 완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을 때 조금 하십시다. 자, 12장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계속해서 논쟁거리들이 많이 나와요. 논쟁거리들이.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한 문제, 여자의 그 긴 머리로 덮는 문제, 또 주의 만찬의 그 어떤 자기 만찬과 이렇게 섞이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12장에서는 또더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적 선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에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은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현대교회의 이 혼란,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영적 은사 때문에 생깁니다. 이 영적 은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행사하는 데서 온갖 영적 혼돈이 생기고 그야말로 마귀들의 거처가 돼버립니다. 온갖 새들과 마귀들의 거처가 돼버려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들의 거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말하실 수 있나요? 성령님과 관련해서 관련된 성령님과 관련된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을 말하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성령의 선물, 그냥 은사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성령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성령님의 열매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금 은사가 있고 성령님의 열매가 있네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성령님의 침례가 있네요. 성령 침례. 그렇죠? 또 성령 충만이 있네요. 이 네 가지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네 가지는 비슷한 면들도 있고 다른 면들도 있어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뒤쪽에 놓은 그 프린트물 중에도 그 네 가지를 구분하는 그 프린트물이 있고 그거는 좀 소책자로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소책자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를 보니까 여기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gift.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영적 선물. 영적 선물.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잘 정의하지 못한 채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를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정의해야 되냐면 바른 텍스트, 바른 교과서에 맞춰서 해야 돼요. 성경 자체를 잘못 번역해 놓은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잘못 번역해 놓은 성경에 기초해서 용어를 정의하고 그 용어에 따라서 뭔가 개념을 정립하게 되면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이 이슈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어떻게 하리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일단, 바른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뭔가를 바르게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그래서 성경 본문 전쟁인 거예요. 어떤 성경 본문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바르고 정확한 성경이냐.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좀 먼저 살펴볼 때 저희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복합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서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부분은 제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다른 성경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 내용도 교회 내에서의 영적 은사의 사용이라는 이 프린트물도 저쪽에 보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몇 페이지 되는데 이것도 원하는 분은 갔다가 이렇게 이제 혼자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영적 선물 이것을 다루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입니다. 아, 둘 다 12는 포함되네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세 군데를 기본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명칭을 해놨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긴 지금 영적 선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선물이고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이 기프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아우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저 사람은 타고난 은사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타고난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무슨 그걸 뭐라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카리스마는 이게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지금 영적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지금 고린도전서 7절에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경적 용어입니다. 은사의 성경적 용어는 그리스도의 선물, 영적 선물,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 성육신의 신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너페스트 하셨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매너페스테이션, 성령님의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심. 그게 지금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은사 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4절부터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이렇게 돼 있죠. 아, 뭔가 이렇게 요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내려온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선물이 뭐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선물이 그 아래절에서는 뭐로 다시 표현된 것 같으세요? 아, 직무로 표현됐네요. 그 아래에는 활동으로 표현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 4절에 성령은 그 다음 줄에 뭐로 표현됐죠? 주로 표현됐네요. 6절에서는 뭐로 표현됐죠? 하나님.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이쪽 라인 따라오고 저쪽 라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선물은 또한 이것이 직무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이겠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니까 성령님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무라고 할 때 이게 administrations 이렇게 되어 있고 활동이라고 할 때 이게 opera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하는 것도 operation이죠. 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지혜로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지식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럼 지식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병고침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럼 병고침의 은사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성령님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그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것이 또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것, 성령님이 막 작전을 수행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은사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자, 7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목적을 보니까 그 은사, 선물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유익을 얻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입신하는 사람이? 그죠?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신나게 했는데 모두가 유익을 못 얻었어요. 그거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 사람 방언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내 기도는 전혀 안 됐어요. 성령님의 은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거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예, 에베소서 4장. 3분 안에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윗부분이 이제, 그, 은사 얘기가 쭉 나왔어요. 은사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거 왜 주셨냐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혼자 신나게 성령님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했는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모두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 그런 건 가짜 꽝입니다. 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가 없이는 성도들과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 선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교회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일단 이게 전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은사들은 그쳤다는 전제는 지금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본은 뭐냐면 이러한 성령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은사가 교회 내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그 12절에서 그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자, 어떤 사람이 방언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나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어 하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톡톡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예언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어떤 여자 목사 뭐 이런 사람이 손을 톡톡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 돈벌이 수단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좀 전에 그 읽은 에베소서 4장의 14절을 보시면 그 좀 전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 12절 얘기하고 또다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바른 교리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교회 내에서 오히려 이 교리가 막 흐트러진다? 아, 그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 역사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귀의 역사가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있고, 예.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 그러셨어요. 속이는 영을 보내셔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 13절과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이 은사들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은사를 주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행위들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성경대로 하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의한 성령님의 활동인 것인지, 마귀의 나타남에 의한 마귀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 거대한 그 기독교 기득권 집단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참으로 말하기 부담스럽고 참 위험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누군가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 바른 교리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가 세워지고 성도들 안에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참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바른 교리들을 세워가고자 하실 때 주님 선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들을 주께서 성경 교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 모든 지체들이 올바른 교리들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